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벌써 이제 강좌, 우리 이 연대기적인 성경 강좌 네 번째로 하는 이 시간에 지금 7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용기 집사님 마무리로 열왕기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서에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가는데 이제 지금 제가 뭐 열왕기상 1, 뭐 열왕기상 2, 열왕기상 3 이렇게 해서 계속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번호를 매겨 가는데 열왕기 하에 대한 것은 지난번 봤더니 보통 35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예언서다, 선지서다 하는 그런 그 책들이 뒤로 몰려져 있지만 성경에는 지금 이제 그게 이 열왕기하 역사에 맞춰서 다 맞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또 읽어도 잘 몰랐던 그 성경 하나하나가 이 역사의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설교 속에서 이 역사서에 대해서 또는 이 선지서나 예언서에 대해서 특별히 뽑아서 하는 몇몇 외에는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거의 보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의 그 전체 생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이제 한 주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이렇게 떼다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설교만 듣게 된다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게 지금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자초지종을 알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의 자초지종을 알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어떤 부분이 되든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읽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역사서하고 예언서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한 거의 40번은 40주, 그러니까 거의 1년을 가까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각오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심을 살펴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동시에 시대순으로 우리가 재구성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 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열왕기하서를 살펴갑니다. 자,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70인역부터 그게 이제 상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오늘까지 지금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열왕기 상서는 다른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과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쇠퇴해 갔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실은 가장 뭐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악했던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아합 왕이 죽는 역사까지 여러분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이 요단강 저 동편 지역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탈환하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얘기부터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강대국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런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합이라는 왕이 우리가 지금 살폈던 거로는 영적으로 참으로 사악했던 뭐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쪽은 어땠다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주변국들도 다 이렇게 자기가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쉬운 길을 가고 거짓말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고 대통 막 길이 뻥뻥 열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 우리는 종종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오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 없이도 돈도 잘 벌고 있죠. 그리고 권세를 쥐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역사를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이 역사를 봤더니 그렇게 아방이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들은 눈으로 보일 땐 잘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봤더니 모래 위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곧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나라의 발전,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미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던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지금처럼 부강하고 흥황했던 이 나라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고 주변의 나라들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남녀가 다 학살당하고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간 그 시점에서 적는 게 지금 열왕기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방에 이런 거짓 형통이 있은지 잘 역사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불과 15년. 아주 잘하는 것 같고 뭐 남의 포도원도 빼앗고 뭐 하는 대로 다 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인생이 불과 15년이었어요. 15년 이후에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이제 보면 살펴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멸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아합의 죄를 고집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만큼 오래 갔느냐 역사가 불과 150년 만에 이 나라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0개 지파는 아수르가 잡아다가 그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냥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다 그냥 흩어버렸어요, 다. 그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정통성이 바른가라고 의심이 갈 만큼 다 흩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자꾸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저렇게 살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결국 그 길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더라. 영원한 멸망의 길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거짓된 형통, 눈으로 보이는 이런 화려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보고 여러분이 배운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아무리 부러워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그 옳은 길, 그른 길을 바르게 분별해서 거짓 그 형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엔 이 역사에는 관심도 없이 기도하고 눈 감으면 누가 예야 하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셔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살펴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서 역사를 보는 이런 눈이 바르게 생긴다면 여러분 아마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늘 그냥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패턴대로 했어요. 뭐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리더가 이끌어준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보는 그런 눈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믿어왔지? 내가 도대체 뭘 해왔지? 이번에도 제가 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옥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걸어왔던 그 일들에 대한 바른 눈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틀렸다기보다 이제 바른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구원에 대해 축복에 대해 뭐 신앙의 그 믿음에 대해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보게 되면은 전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교회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이야기들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저부터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들을 때, 듣고 볼 때 아멘 뭐 이런 거 감동을 받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야 태선아 너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귀가 전혀 뚫리지 않았었거든요. 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달콤한 거, 성도들의 귀를 거스르지 않는 것만을 자꾸 서로 먹고 먹이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좀 심한 말이지만 개독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들어오면서부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아주 바꾼 상태로 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올바른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은데도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신상 앞에서 절하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교회라고 안착했다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놓은 만몬의 우상으로 바꿔놓은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처음부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 전체적인 역사들을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될 때 그 마음 철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달콤한 거 정말 이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복음의 의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데 뭐예요?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지금 네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첫 외침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는 지금 죽음의 길에 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위기를 알리는 그 위기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천국을 떠난 죽음의 그 길로 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런 이 생명의 길이라기보다는 축복의 길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어느샌가 바뀌어져 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교회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나의 기대로 만들어버린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분별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창세부터 마지막 이 계시록 끝까지 이것을 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강단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 6천년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이 마지막까지 역사를 볼 수 있는 다른 눈, 현실적인 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강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도들도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왔을 때 예배에 왔을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게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목사가 그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권리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목사만 카리스마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마음대로 뭐 겁탈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이게 지금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꼭 교회의 문제 뭐 목사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이 시대와 문화 속에 흐르는 불순종의 길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나아갈 바른 진리를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와 문화에 부응하고 성경의 진리를 각색해서 여로보암처럼 예? 여로보암 왕처럼 그렇게 각색해서 사람들 듣기 좋게 말하고 달콤하게 좋은 것만 따서 전하는 그런 강단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멸망했던 그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성경은요, 신학교가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 가서 잘 훈련돼서 어떤 훈련이 되느냐, 교회에 왔을 때 딴소리 말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 성도들도 지금 이 신학,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바르게 알아서 온전히 보고자 하는 그런, 누구나 다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지 실력 있는 몇몇 사람이 알아서 풀어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죠.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각도로 들을 수 있을까 좋지만 거기에 의존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 속에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끈 역사적인 사명을 잊은 이 강단에서 헛소리한 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가라는 걸 여러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강단의 문제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의지가 없이 그저 강단에서 달콤하고 좋은 것 주는 것만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우리 좋고 눈이 좋고 매부 좋고 이래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서 보이는 그 화려함과 그런 거짓 그 형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 볼 때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걸 다 잘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 거짓말하고 빠른 길을 걸은 사람들이 대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여러분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삶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쉽고 빠르게 가는 길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 그걸 믿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괴롭고 힘들고 자꾸 세상 흉내 내려고 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손해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젊을 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즐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1등이 되려고 하기보다 정직한 2등이 되는 것을 서운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아시아는 지금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도 보십시오. 왕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그론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성읍도 아니에요. 이 블레셋 나라 다섯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 다섯 도시가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여기 에그론이 연합체거든요. 이 블레셋이 도시 연합체. 근데 여기 다섯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다, 나의 주인이다, 소유자다 그런 뜻이고 세붑이라는 말은 이게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적는 사람이 좀 더 비아냥거리며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똥파리 신을 찾아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시아가 부모였던 아합과 아세라가 하도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이 세상에 거짓신들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굴 찾는 거예요? 똥파리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잘 안다, 나는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세상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들 사는 걸 바라보고 친구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느낌을 묻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알세법, 똥파리를 찾아가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법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지금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그 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외치시는 거죠.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이 사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똥파리를 찾고 세상의 문화를 찾고 친구를 찾고 술을 찾고 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고 그가 지금 보여주는 기적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의미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다음 엘리야를 이은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저자는 지금 이런 열왕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찾았냐? 잘 봐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통해 끊임없이 여호와만이 구원지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역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정직한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그의 백성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보이는 것으로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에게 약해하는 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결국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리는 것보다 지금 보는 거에 아주 더 집중된 세대죠. 아이들도 뭘 듣는 것보다 뭐 화면 보고 막 정신이 빠져서 조그만 애들도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는 알까 싶은데 하나를 딱 주면 애들이 관여 거기에 몰입이 돼버리잖아요. 애기들도.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더더욱이나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렵고 위기 속에서 세상의 신 바알세법 똥파리에게 귀를 기울여 하지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가 지금 1장의 초반에 나온 얘기고 자 17절부터 보면 이 왕, 그러니까 아시아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게 성경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호람 나오고 또 남쪽에도 여호람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남쪽도 북쪽도 다 여호람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다른 곳에서는 요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같은 말인데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여호람, 요람,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이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래서 오므리로 시작했던 그의 왕조, 그로 계속되는 그런 왕조가 이 여호람 왕으로부터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아합 왕의 이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그리고 아시야, 그리고 여호람이었던 요람,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있었던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실 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나 지금 이 오므리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을 비교할 때 이 여로보암과 이 오므리 왕조를 종종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몇개 중요한 거니까 오므라이스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먹지 마시고 대충 좀 그려놓으십시오. 그려놓고 있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드리는 도표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처음 해볼 때 무슨 남의 나라, 남의 땅 얘기, 이름도 읽기도 힘든 얘기, 아우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이게 이제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2장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사역 마무리는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직접 하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승천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 이 그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그랬죠.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렇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 더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두 분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집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엘리야가, 저도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도망쳤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힘 썼다고 그랬습니까? 제자 양육에 힘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세운 것이 제자 학교, 여기 지금 말하는 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운 제자 학교에는 이 엘리사를 포함해서 지금 봤더니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장의 구절들을 볼 때 학생들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산채로 데려가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얘기를 나오질 않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고 그냥 엘리사만이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다시 말하면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엘리사는 지금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정말 엘리사처럼 소원하고 바라고 가진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음으로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적을 정말 많이 베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을 지금 엘리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 뭘 알기는 많이 알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데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한 참된 은혜와 자유보다 오히려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종교적인 짐만 너무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알고 그걸 행할 때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구원을 자기의 행위, 믿는 행위, 무슨 행위로 받고 그 다음에 복은 기도로 은혜로 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할 때 네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거기서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형통이 나오지 기도와 뭐 이런 걸 간절히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방법이지 그것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알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끝까지 그것을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 지금 엘리사가 이 두 배의 능력과 영감을 분명히 받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무슨 요란한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엘리야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머리로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아마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예요. 두 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없는데 너 정말 나한테 어렵고 힘든 걸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구나. 이거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끼리 막 주고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자신도 자기를 통해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들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끌어가는 걸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보여주신다면 너를 통해 일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엄청난 기적을 베풀던 엘리야도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더블 뭐 무슨 어노인팅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집회들을 보면 인도자가 무슨 임파테이션이 뭐 이래가면서 더블 어노인팅을 주겠다고 막 다 꿇어앉힌 다음에 막 그냥 자기가 기도해서 뭘 쏟아내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 꿇어앉고 뭔가 저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강사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아무데나 머리 드밀고 막 기도받다가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을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무슨 모바일폰에 심카드처럼 끼워놓기만 하면 그냥 안되고 액티베이트 그걸 뭐 성령 세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작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나바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뭐 특별한 그런 우리도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우리를 휩싸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마법의 힘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은 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는 것이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안수해 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일하셨잖아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볼 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적절한 기적과 확신을 시켜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더 열심히 간구해야 은사를 주겠다. 네가 40일 금식해야 내가 은사를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딜하고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감동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영을 통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장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말 그대로 뭐 어쨌든 이 은혜를 받은 걸 본 거죠. 그 여리고에 있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만 하고 안다고 하고 다 아는 걸 말하면서도 따라가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따르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말이 많고 잘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엉뚱한 믿음은 되게 강해요. 이상한 믿음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 이런 거에 믿음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기 2장 16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겠다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염려하건대라고 적었지만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 무거워서 떨어뜨렸을 거라는 거죠.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아니 올라가는 걸 믿어야지 왜 떨어지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엘리사가 그럼 가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잠깐 보고 온 게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찾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끌고 올라갔는데 뭐 엘리야가 막 너무 뚱뚱했는지 모르지만 무거워서 떨어뜨렸을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상한 걸 확실히 믿고 있죠. 한나절이나 하루도 아니라 사흘, 3일 정도를 찾을 정도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엘리사처럼 같이 쫓아갔다면 그 시대 엘리사가 몇 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믿지 않고 그건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걸 믿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그런 거에 한마음 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느낌을 찾는 그런 믿음에서는 진실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믿고 이 교회도 주신 사명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는데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될 거고 저건 안 될 거고 이상한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말뚝처럼 박혀가지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나는 정말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다 안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자인가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볼 때 교회가 얼마나 많고 또 신약교가 뭐 얼마나 많으냐 이거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그 약속을 정말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뭐 수십만 명이 있어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껍데기만 화려한 게 될 거고 비록 작은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만약에 이런 엘리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보다 다 안다 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약속대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우리 리더들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엘리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긴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믿음, 핑계대는 믿음, 게으른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그 환경을 이겨가는 환경에 무너져가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결국 그 결과는 감옥에 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로 용광로로 막 던져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믿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풀무불이 훅 싹 꺼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촥 그래서 날라 나오고, 이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감옥도 갈 수 있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용광로로 던져질 수도 있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상황에서 요셉 같은 경우 결국 그 지하 감옥에서 들려져서 20대 총리가 됐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됐고, 사자굴에서도 용광로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도 그런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어디 곳곳을 봐도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따라 우리의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런 삶을 체험하기 위해선 지금 이 다른 이 친구들처럼 이 믿음에, 그러니까 엉뚱한 믿음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하나 돼서 순종하는 그런 일에 좀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적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그런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서 자꾸 부정적이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해버리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기 그 엘리사를 구경했던 그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 엉뚱한 믿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이후 이제 2장 12절부터는 엘리사의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13장까지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보다 정말 갑절의 기적과 표적들을 행합니다. 뭐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 쭉 정리한 거 14가지 쭉 보시면서 더 있으면 또 적어보세요. 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를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그러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부터 오병이어 같은 기적,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썩은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길에서 우리가 살폈던 거 기억나죠? 거기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던 그런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태가 정말 그 죽음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끌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을 근거로 볼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같은 것은 이 이집트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아주 애기 신앙일 때,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약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정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전쟁도 그들이 직접 치러야 됐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더 업그레이드된 밥상을 하늘에서 쫙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됐었고 그 수고와 땀이 들어간 그 수확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적들은 아무도 없고 잘 지어진 맨션 아파트가 쫙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해당받은 배당받은 룸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축복의 땅, 축복의 땅.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거긴 사명의 땅이라고 그랬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젊어서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이빨도 없고 해서 그냥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연명하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가 아니라 힘드니까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다 악해 보이니까 여러분을 보내는 거라고요. 뭘로요?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뭐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길어질수록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기적이 막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가용도 필요 없이 구름 타고 막 다니고 이런, 그렇게 기적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기적은 점점 없어졌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별다른 기적 없이 사는 게 복되고 평안한 삶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나 뭐가 안 되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힘든 경우.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적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이 분명히 있고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다 은혜로운 때가 아니에요. 복받는 때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은혜로운 때, 평안의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미련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 최후 수단, 마지막 수단으로 이래도 안 믿을 거니? 라는 그런 시점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지금 어떻다는, 그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 악한 세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사역했던 엘리야나 엘리사의 때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꼭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죠. 참 안 믿고 애먹이는 세대, 말로 해서 도무지 안 통하는 세대,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큰 기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슈퍼맨이 한다니까 더블 슈퍼맨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묵묵히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역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막 흐트러가고 막 다 파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까 바알세불 그랬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이렇게 어이구 할 것 같지만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해봐라라고 자꾸 시험을 할 뿐입니다. 더 크고 강하게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걸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신 찾고 저 신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당 찾고 저 무당, 신령하다는 무당이 뭐예요? 내 뜻대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능력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가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신약성경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볼 텐데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얘기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로 내세웠던 믿음의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고쳐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자기들이 노예로 잡은 나라에서 거기에다가 군중에게 왕따당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들은 말을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면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는 진짜 믿음이 뭐예요? 기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몰라요. 죽으면 나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물맷돌을 돌리면 나가는 데까지라니까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데까지, 친구들처럼 용광로에 던져지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우리의 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자꾸 뭔가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만 찾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스스로에게 속아서 이상한 이 강사들이 와서 하는 그런 짓들에 쉽게 속어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잘 보십시오. 특별한 기적을 요란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순간 병이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고 울며불며 통곡을 했는데 나가서 똑같이 살아간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인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본질적인 이제 믿음, 기적은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니?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뭐 선생님하고 쫓아다니는 여기 지금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눈앞에 기적이 생기면 그 바람에 떡도 먹어보고 혜택도 받다가도 정작 정말 믿음의 길,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뭐 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전혀 모른다는 듯이 되돌아서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기적이나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말씀 속의 진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생겼고 그 수많은 강단에서 뭘 외치고 있을까? 왜 저럴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저렇게 저들을 만들까라는 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이 영혼이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우리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묵묵히 뭘 하라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다.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엘리야를 이은 이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을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상식과 과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기적을 적은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걸 적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학책도 보면은 수학의 공식들이 나오잖아요. 공식이 뭐 대부분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책에 나오는 공식들에 필요한 영어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뭘 하겠다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읽고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기적들을 적어낸 저자의 의도, 이 책을 적었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성경을 살피든 간에 우리 항상 목적과 기록 시기와 그 배경을 다 살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겨야 기적들이 볼 때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여기 그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애들이 막 곰이 나와서 뭐 죽이는 얘기 이런 것도 막 나오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가운데 한번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가지고 지금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지 엘리사의 기적만이 아니라 열왕기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외치는 선지서들, 이사야 뭐서 같은 이 비롯한 이 17권의 성경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예언서들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책을 보면서 거기서 영어의 진리를 깨달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의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 지금 목적을 두고 읽어가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후서를 살피면서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서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열왕기 하 13장까지 보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요나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엘을 살피고 그럼 다시 이제 열왕기 하의 역사로 또 들어가서 15장, 16장을 살피고 나면 그다음에 미가서, 이사야, 나훔, 오바댜 이런 식으로 이게 쭉 그 시대에 이제 부름 받았던 그 이유에 따라서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하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끝나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끝나 그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대적으로 이렇게 쭉 맞춰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서를 우리가 마칠 때쯤 되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름도 생소하고 잘 들어보지 못한 그 성경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고 왜 이런 글들이 적혀졌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더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열왕기의 역사적인 기록 목적은 단순히 지금 이걸 잘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인 패망 원인을 찾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런 쓰디쓴 역사를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한 백성들의 이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책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꼭대기가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바닥에 떨어진 얘기밖에 없어요.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 우상 종교들처럼 막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크고 높은 것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만사형통의 삶, 흥왕성쇠는 결코 자신의 방법이나 인간을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혼돈이 많고 이런 특히 지금처럼 이 문화가 발전되면서 술 담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동성애 문제 뭐 저 뭡니까 태투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자꾸 헷갈리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직접 주셨던 그 명령과 규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계속되는 이 열왕기서의 역사들을 우리가 꾸준히 놓치지 말고 살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